이 저녁 시간에 또 반갑습니다. 아가서 진도를 계속 좀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3장 6절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3장의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휴거와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장 쪽에서 이제 그 오셔서 이제 교회가 휴거된 상황이었고, 이제 3장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의 묘사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분별을 해 보았습니다. 3장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침상을 볼지니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으니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고 그것의 한가운데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갈았도다.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정원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두 사람 주인공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장면이 이제 드디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결혼식과 관련된 장면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행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왕은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이제 그들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세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이제 이 솔로몬의 그 행차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평가하는 어떤 구경꾼들의 말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가 보았을 때, 여러 성경 교사들이 이 장면은 그 교회와 관련해서는 어린 양의 그 혼인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인 교회를 취해 가시면서 이제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제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오시는 장면, 오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이 이제 그 재림, 지상 재림과 관련된 장면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의 장면으로 보게 될 때에는 여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실제적인 그 교리적인 그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기 기둥과 광야라는 이두 단어에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몰약과 유향, 상인들의 모든 향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하늘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재림과 관련해서, 지상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연기 기둥하고 광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사기 5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공중 재림 말고 지상재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시고 나서 7년 후에 지상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상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곧바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사사기 할 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사사기 5장 4절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으니 저 시내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역사상 이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 시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절에도 보니까 세일 얘기가 또 나오는데 다른 얘기가 덧붙여지면서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시내산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과거형으로 오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만 성도와 오신 적이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게 예언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다서 이 14절과 연관이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 상황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63장 1, 2절 또 하박국서 3장 3절 이런 데 보면은 에돔 얘기 나오고 보스라 얘기 나오고 대만 얘기가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리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오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시내산으로 먼저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세일을 거치고 보스라 여기가 에돔인데 보스라 거쳐서 모압 거쳐서 헤스본 여리고 거쳐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서신다 이런 경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이 여기 지금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이 광야라는 것이 지금 이 재림의 경로에 있는 그 광야들 이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의 광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를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는 재림의 이 경로 특별히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신약보다 구약 성경에 더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연기 기둥은 뭐냐? 이 지금 신랑이 오시는데 지금 광야 얘기가 나왔고 연기 기둥 얘기가 나왔는데 연기 기둥은 뭐냐는 거예요. 이 연기 기둥은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을 만들면서 이제 광야를 이제 행진하게 되는데 그 행진할 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구름 기둥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따라오는 그 이집트 백성들과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 막아주셨던 그런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의 그 지성소 위쪽으로 그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게 구름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낮에는 구름, 밤에는 이제 불, 이런 형태로 해서 거기에 계속 있었고 그것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기간 내내 이스라엘이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정착이라기보다는 이제 머물렀어요. 그 장소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느 때 갑자기 그 구름 기둥 또는 불 기둥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성막도 그때 이제 다 이렇게 분해해서 옮길 수 있는 형태였잖아요. 부랴부랴 싸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길을 인도한 것이 뭐였냐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 대환난기와 예수님의 그 재림 상황에서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이 재현될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이제 적그리스도로부터 피신시켜 가지고 그 이제 소위 페트라라고 불리는 그곳에 이제 숨기시고 할 때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또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듯이 초자연적으로 먹이실 거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도피해가지고 거기 있으면 농사도 못 짓고 거기 누가 그 거기에 뭐 식량 조달을 할 수도 없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먹이실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이제 불과 구름 기둥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난다. 그 이제 재림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시내산에 먼저 서셔서 쭉 아까 그 지역들과 그 광야 지역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시는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요르단강의 동편에서부터 서편 쪽으로 이렇게 마치 여호수아가 그 진입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행 방향은 동에서 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성막의 문 방향도 동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시는 그 진행 과정에서 구름 기둥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실제로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서 함께 오실 것이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이 아가서가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60명의 용사가 이제 언급됐는데 이건 뭘까? 60명의 용사.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다. 솔로몬의 침상의 주변을 둘러쌌다 그랬고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그랬고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널쩍다리에 칼을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할 때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 시에 함께 오는 군대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함께 오고 그다음에 휴거됐던 성도들이 이제 몸이 변화된 채로 함께 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군대인데 그들에 대한 묘사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밤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 표현이 대환난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 그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만약에 정말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게 전부 이렇게 이 휴거 또는 재림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들이라면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 아가서라는 책이 단순히 무슨 사랑 이야기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 중에서 성령님의 영감을 가장 많이 받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토록 정말 아름답게 묘사되면서도 그 안에 예언적인 내용으로 이중적으로 중의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감을 담을 수 있는 이 책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이 아가서가 굉장히 정말 영적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가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그 외에 언급 안 하는 것들은 저도 잘 모르겠고 다른 분들의 글을 찾아봐도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4장입니다. 4장의 그 이제 앞부분에 보면 보라 내 사랑아 내가 어여쁘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신부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그 신랑이 쭉 묘사를 하는 게 이제 5절까지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4장 전체가 신랑의 말로 돼 있어요. 맨 마지막 절 한 절을 빼고는 4장 전체가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하는 사랑의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혼자 목자가 이제 그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교리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 신부를 보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을 정말 극찬하는 이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습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신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딱 보실 때, 야, 정말 너무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으로 그건 너무나 우리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 반대, 너 왜 이렇게 혐오스럽니? 사실 너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 어떻게 그렇게 참 여전히 그러고 살 수 있니 하는 그런 책망을 듣기에 사실은 더 합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우리 여전히 죄 속에 또 불완전함 속에 불완전함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덮여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너무 더러워요. 구원받았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악한 생각들과 부조리함들, 불합리함들, 이 죄악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덮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기기도 했고, 그렇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씻기기도 했고 예수님의 피로 덮였단 말이에요. 마치 범죄한 아담에게 이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 묻은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질 때가 있죠. 그때는 바로 우리 몸도 변화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일단 한 번은 회개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회개보고를 딱 끝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같아진다 그랬거든요. 그 상태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랬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 그 형상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 모습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아름다움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뭘까요? 그거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인데 대부분은 그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어요.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뭐 잘생겼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물론 그런 어떤 미적인 것도 당연히 있지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당연히 미적인 어떤 외적인 미적인 기준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뭐 같으세요? 아멘. 예. 성경에 보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제가 몇 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예. 또 시편 96편 9절에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 110편 3절에는 이게 이제 사람과 또 연관이 되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그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영적으로 흠이 없는 거. 근데 우리가 그게 언제 되냐? 지금은 우리 육신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변화된 채로 이제 영원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때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거룩한 거예요. 그분처럼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날이 있는데, 예,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예, 저나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떳떳할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양심에 꺼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하게 떳떳한 상태에서, 예, 주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 오케이. 자,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5절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머리약의 산과 유향의 산으로 가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신랑이 하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술람미 여인이 정혼자에게 하는 얘기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가리라,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리라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신랑의 말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구절들도 휴고와 재림에 관련된 그 구절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난다는 이 표현이 2장 17절에서 나왔던 표현이었어요. 2장 17절에서.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2장 17절의 상황과 지금 4장 6절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왔지만 상태, 상황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2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의 사랑하나니여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돌이키시며, 또 당시에는 베데르 산 위에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재림과 관련된 상황이고,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간청,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간청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때의 이 신부의 반응이 좀 잘못된 반응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3장서부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신랑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이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하는 이 표현은 신부에게 있어서 조금 뭔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4장 6절에서는 비로소 올바른 이제 신부의 반응이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네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올바른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는 날이 샌다, 이제 그림자들이 달아난다, 그림자.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에는 밤이죠. 그림자가 있을 때는 여전히 이게 이제 해가 없으니까 밤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는 밤의 상황인 것이고, 아직 영적으로 의의 해,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는 의의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대로 샛별이 아직 떠오르지 않은,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그런 이제 아직 떠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그런 표현을 지금 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인데, 이제 시기를 딱 특정 짓자면 지금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떠나가셨고, 교리적으로는 이 세상이 밤인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야, 그때가 이제 새벽인데, 아직 새벽이 안 된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 그래서, 요 지금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냐? 모략의 산과 유향의 산으로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모리아게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모리아게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하늘에 산이 있다는 얘기 몇 번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산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하신 그 사탄 얘기 나올 때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셋째 하늘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존재가 이제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언급됩니다. 또 이사야서 14장에도 보면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루시퍼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13절에 이사야 14장 13절에. 그럼 이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이게 뭐냐? 시편 48편에 보니까 1, 2절에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연면들에 있다는 이 표현이 아까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이게 지금 셋째 하늘 얘기잖아요.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이게 지금 시편 48편 2절에서 반복되고 있고 거기가 위대한 왕의 도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도 시온산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지금 거기에 이제 있는 건데 성막도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듯이 지금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분의 거룩함의 산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시편 48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22절부터 보면은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러이러한 곳에 너희가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시온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제 산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내가 그 산으로 가리라, 모리아게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산이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 것으로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 산을 몰약과 유향과 연관을 시켰는가? 아,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몰약과 유향 하면은 뭔가 하나 빠진 느낌 안 드세요?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죠? 네, 금, 황금.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돼야 짝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직후에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바친 세 가지 그 예물이었단 말이에요. 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이 금은 성경 전체에서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대 세계 전체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게 금이 왕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향은 뭐냐? 유향은 제사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유향이라는 것이 고대로부터 이방 종교에서도 자기의 그 신들에게 분향할 때에 유향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도 성전 희생 헌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유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식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에 유향을 넣도록, 그래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장면들이 있고, 또 그 이제 그 성소에 그 향료를 제조하는 그 방식이 특별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어야지 사람이 이걸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향수처럼 뿌리고 다니거나 냄새 맡으면 안 된다고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만들 때에 이제 이 유향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향이 이제 유향이 이렇게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마치 그 향이 피어난 향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묘사되는 게 요한계시록 8장 3,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제사장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지금 향이 올라가듯이 지금 성도들의 어떤 그 기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유향은 성경 전체에서 어쨌든 이 제사장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약은 뭐냐? 몰약은 이게 이제 쓴 향료인데,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장례 때에 이제 사용되고 또 고난의 어떤 기름,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대언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대언자.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그 대언자들은 정말 그 눈물을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고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마음고생하고 실제로 그냥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몰약은 이제 대언자를 이제 상징합니다. 실제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이 이제 마신 포도주에 이제 몰약을 섞은 그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 예수님 장례할 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백근쯤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어쨌든 이 대언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금과 유향과 몰약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 삼중 사역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끝내신 사역도 있고 아직 취하지 않으신 사역도 있어요. 끝내신 사역은 이 땅에 계실 때 대언자로서의 사역과 그 다음에 죽으시면서 이 돌아가실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직접 가지고 하늘 성소까지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는 아직 성취가 안 됐냐? 왕으로서의 사역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성취는 안 됐어요. 그건 언제 성취되냐? 천년왕국 때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왜한 것이냐면 모리아게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지금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신랑이 하는 말이고, 신랑이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밤의 시대, 영적으로 밤의 시기에 지금 어디에 가 계시는 거냐? 셋째 하늘에 지금 아버지 왕좌 우편에 가 계시는데, 그 셋째 하늘에는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그 산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지금 이 아가서에서는 이제 그 모략과 유향을 지금 같이 더해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마치신 그 사역, 이미 마치고 이제 그 올라가 계신 셋째 하늘의 그 산에 올라가 계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금이 빠진 이유는 아직 그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금이 빠져 있는 것이고, 유향과 모략만 이제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7절에 보시면 이제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여쁘니 네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다, 아무 흠이 없다. 그러니까 장차 영광스럽게 될 교회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흠이라는 게 이제 스팟인데, 스팟, 이제 이점 또는 흠 이런 건데,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것을, 그러니까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이렇게 쭉 연결시키시면서, 이 교회가 이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아무런 흠도 없이, 점한점 없이 그렇게 깨끗한 상태가 될 것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 놀라운 책, 이 아가서,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쓰여진 이후 수천 년 이후에, 거의 3천 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해 놓으신 책인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아둔한 이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참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참이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